자,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세션인데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전에 열심히 총을 쐈더니 저도 배가 고파서 예,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후에 첫 번째 세션은 70분 만에 보여준다 웹표준을 지원하는 엣지 브라우저부터 웹 앱 개발까지 아마 오늘 30몇 개의 세션 중에서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이제 이건 사실 후킹하는 제목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안에 그 크로스 브라우저를 어떻게 지원할 건가, 크로스 앱은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예,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와 현재 IoT를 업으로 삼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밖에서 사인회가 있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예. 아, 책이 이렇게 안 팔리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가격, 예, 13,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인터뷰도 했고, 다음에 저 사진은 그 항공전에 갔어요. 딸 둘을 데리고 항공전에 가서 저렇게 헬리콥터도 타고 얼마 전에는 수송기도 태워주더라고요. 밀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타고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남들은 다 금문교 가잖아요. 저는 잠수함을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기며 살고 있고, 예, 가장 최근에는 게릿기어에 출연도 했습니다. 예, 밀덕편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예, 민망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된다고 말하게라고. 예, 자, 오늘 오후에 드릴 얘기는 오전에 드린 얘기하고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들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회사 내부에 어떤 IT 개발팀은 더 이상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원해야 될 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또 계속 새 버전이 나오면서 계속 표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말고 이제 엣지라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크로스 플랫폼을 잘 지원해 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해서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그냥 모바일 웹으로만 제공하자.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크로스 플랫폼을 하기 위한 뭔가 툴이 있다던데 그런 걸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둘 다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민해서 내놓은 게 바로 유니버셜 앱이라는 방식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이 아니라 그냥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면 이거 윈도우 8.1 때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8.1 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는 뭐 크로스 디바이스라고 했지만 되게 부실했습니다. 왜 부실하냐? 윈도우즈하고 윈도우즈 폰만 크로스가 됐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탄식이 나오죠. 어따 써?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랭귀지는 C#, 뭐 C++,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게 윈도우즈 8.1 때 사용되던 유니버셜 앱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가 로딩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좀 민망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보였던 윈도우즈 10의 유니버셜 앱은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플랫폼이라도 다 대응하는 그런 방식인데 비해서 윈도우즈 8.0대의 이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제 폰 따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다음에 또 윈도우즈 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프로젝트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를 또 쉐어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폰 프로젝트는 쉐어드 프로젝트를 보고 있고 다음에 윈도우즈 앱 프로젝트는 쉐어드 앱 프로젝트를 보고 있고 해서 결국은 프로젝트가 세 개가 되는 거죠.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쉐어드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윈도우즈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윈도우즈 폰 프로젝트 하나, 결국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세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 확인을 안 누르고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었네요. 자, 이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저렇게 프로젝트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앱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프로젝트예요. 첫 번째는 윈도우 8.1 프로젝트가 여기 하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윈도우즈 폰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은 프로젝트를 다 따로따로 가져간다는 게 한계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앱 스튜디오 쉐어드라고 돼 있죠. 여기에 공통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보통 앱을 만들 때 보면 폰이든 데스크탑이든 아니면 뭐 앱이든 보면 뭐 로그인하고 데이터 통신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쉐어드 프로젝트에 다 집어넣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윈도우즈로 놓고 예, 로컬 컴퓨터에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예, 이런 식으로 바로 프로젝트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타나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씩 이렇게 긁어와서 붙여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내용들이 폰으로 갔을 때는 다시 시작 프로젝트를 바꾸고 폰으로 갔을 때는 역시 폰으로 가는데 이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UI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UI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10에서는 이걸 UI를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UI 자체 앱도 이제는 반응형 UI로 만드는 방법들이 윈도우즈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션이 뒤에 가면 그 권영철 MVP가 지원하는 그 세션에 보면 반응형 앱을 만드는 방법, 반응형 UI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세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보통 개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것들의 사이즈가 같이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디자인을 바꿔서 가거나 하는 방법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바꿔서 다시 진행을 해보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윈도우즈 8.1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끄집어낸 기술입니다. 별로 와닿지가 않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즈 폰 에뮬레이터가 지금 뜨고 있는 게 보이고요. 자, 이제 배포가 시작되고 있고 네, 이렇게 앱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다시 이런 이상한 앱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가 이게 야단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족한 앱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왜 웹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그 히스토리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유니버셜 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똑같고 지금 예, 터치로 바로 에뮬레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죠. 그렇죠? 이 정도면 암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에뮬레이터가 지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니버셜 앱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 쉐어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공수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쉐어드 설계하고 각각의 UI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와닿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쉐어드 프로젝트에서도 보면 어떤 부분은 폰에서만 실행되고 어떤 부분은 PC에서만 실행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샵 if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샵 if windows underbar phone underbar app 하면 폰에서만 실행되는 건 하드웨어 버튼, PC에는 없지만 폰에는 백 버튼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카메라 버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if 문으로 구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잠깐 거쳐서 넘어가고 이제 윈도우즈 10으로 가면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합니다. 기능으로. 윈도우즈 4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 백버튼의 기능이 있니? 라고 쿼리를 던져봅니다. 시스템에. 그리고 백버튼의 기능이 있을 때만 기능이 실행되라 라고 이제 디바이스가 아니라 윈도우즈 10에서는 해당되는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윈도우즈 10은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PC, 폰, 엑스박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윈도우즈 10 전체를 놓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디바이스로 타겟팅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눈물겹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자마린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그 C샵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드렸던 게 바로 사실은 자마린입니다. 이 자마린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2000년 초반에 단넷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그때는 그 미소 냉전처럼 자바와 단넷으로 나눠서 한참 서로를 헐떡고 싸웠던 약간 종교전쟁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반에 분명히 단넷은 앞으로 리눅스와 맥도 지원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실현된 건 최근에 와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다르게 실현한 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단넷의 스펙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는 그 단넷의 스펙을 가지고 따로 오픈소스 기반의 단넷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모노 프로젝트는 똑같이 C샵으로 개발할 수도 있었고 비주얼 스튜디오로도 만들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에서 꼽히게 되냐면 이 모노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기반이고 이식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게임 엔진을 누가 모노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게 유니티 3D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3D도 그 안에는 단넷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3D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단넷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C샵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낸 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마린입니다. 그래서 자마린이나 유니티 3D는 그 밑에 배경이 되는 기술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다 오픈소스 기반의 단넷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디벨로퍼가 현재 86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뭐 티셔츠 같은 거 많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자마린 행사에 가면 가운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늘 이제 나중에 설문지를 내게 되면 이렇게 슈퍼맨 마크 안에 C샵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주죠. 예,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마린 행사에 가면 테두리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여기 그냥 C샵이라고 되어 있는 티셔츠를 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걸 입고 다니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마린은 일단 C샵만 지원을 하고 있고 C샵으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폰, 링크, 누겟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OS의 그 애플워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드로이드 웨어, 뭐 삼성 기어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개발팀이 하나의 개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모든 플랫폼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마린은 자체 개발 도구, 자체 개발 플랫폼인 그 자마린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애드인 한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함께 사용을 해야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 자마린 스튜디오에 가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앱을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iOS는 Objective-C, Xcode를 사용했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는 자바, 이클립스, 이제는 이클립스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갔죠. 다음에 윈도우즈 앱은 C샵의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돼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이제 백엔드에다가 C샵을 집어넣고 여기 단넷 기술을 넣고 그 위에다가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쉽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주저하기도 하고 일단 부딪혀보기도 하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이 자마린이라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웹 기술을 쓰지 않고 자마린을 사용해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각각의 해당 플랫폼에 있는 기능을 100% 지원합니다. 99%, 99.9%가 아니라 100% 지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이 자마린이라는 기술은 그 해당되는 네이티브 컴포넌트가 있죠. 안드로이드용 컴포넌트 아니면 그 iOS용 컴포넌트가 있으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단넷으로 다 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넷은 하나의 래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으로 호출하면 이 래퍼 클래스가 그 안에 있는 네이티브 코드를 다 호출하는 겁니다. 네이티브 컴포넌트를 다 호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 다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버전업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100%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 iOS 업데이트 되는 날 보면 이 자마린도 같이 업데이트 됩니다. 안드로이드 새 버전이 나오는 날 얘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뭐냐면 뒤로 서로서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왜냐하면 이런 툴들이 많아져야 앱 퀄리티도 많아지고 앱의 개수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개발생 세계에서는 이게 C#이니까 배제 이런 게 아니라 앱 개수가 많아지고 훌륭한 퀄리티의 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또 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단넷 프레임워크에다가 여기 보면 그 윈도우즈 API들을 한번 감싼 형태가 바로 자마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건 iOS 같은 경우도 C#으로 되어 있는 단넷이 있고 그걸로 iOS의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다 감쌌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출하면 결국은 iOS가 호출되죠. 자, 이렇게 하면 성능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크로스 플랫폼 지원하는 툴들이 있어요. 보면 지금 뭐 엠바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써보면 일단은 100%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기능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중간에 VM 같은 게 막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넷이 중간에 계층이 있지만 얘는 바이패스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명령이 딱 들어오면 바로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해서 실행시키고 하기 때문에 성능상의 저하도 거의 없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100% 커버리지를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사람들이 웹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OS에 대한 기능들을 100%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의 OS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모르고 C#만 안다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iOS 프로젝트를 딱 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UI를 만들 때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AXML 만들어가지고 막 UI 만들어야 되죠. iOS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C#만 알고 있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장점을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첫 번째는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앱 런치 직전에 버그를 만들어 놓고 맹장이 터져서 실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iOS 담당자였는데 맹장이 터져서 갔는데 안드로이드 담당자가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C#이니까 여기를 고치면 될 것 같아 하고 고쳐서 다시 배포해 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그 에이전시 업체가 자마린으로 특이하게 작업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외국이었는데. 그래서 왜 이걸로 작업하니? 라고 했더니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제일 먼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해 달래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좀 기다리다 보면 iOS 앱도 만들어 달랜대요. 그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iOS 앱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비용은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 외에는 각각 안드로이드 담당자, 이해도가 있는 안드로이드 담당자, 그리고 그 iOS에 대한 담당자, 윈도우의 담당자가 결국은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코드를 뽑아낼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결국은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크로스 플랫폼 툴을 사용할 때 결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UI가 iOS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하는 그런 UI들 있죠. iOS의 UI를 그냥 사용할 거냐, 아니면 공통적인 OS, 그 UI로 뭉뚱그릴 거냐. 어떤 사람들은 iOS에서 지원하는 UI야말로 정말 아름답다, 그걸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UI는 각각의 앱의 그리고 각각의 기업의 아이덴티티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UI를 고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마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각의 네이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또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두 번째 공통적인 UI도 함께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이티브 API를 액세스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거의 네이티브다. 하지만 각각의 플랫폼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이티브 퍼포먼스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또 자마린이 다 좋을 것 같지만 또 다 좋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자마린을 까는 세션은 아닙니다. 자마린을 경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로직은 PCL로 만들고, 리소스는 쉐어드 프로젝트로, 그리고 UI는 자마린 폼으로, 그리고 클라우드는 뭐 윈도우즈, 애저, 모바일 클라우드 백엔드, 개발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5인데 버전이 낫네요, 여기 폼은.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개발 환경 뭐 맥도 지원하고 윈도우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하는 게 제일 생산성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iOS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맥은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냐면, 맥 쪽에다가 자마린 호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나 띄워놔요. 그리고 PC 쪽에서 네트워크로 여기에 연결을 합니다. IP 넘버를 쓰든 아니면 뭐 컴퓨터 이름을 쓰든 연결하고 나면 여기서 키를 하나 줘요. 호스트 프로그램을 딱 지우고 페어링 하면은 키를 주고, 키를 PC에다가 딱 넣으면 그때 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그럼 PC에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혹은 빌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소스를 여기다 주고 사실은 맥에서 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맥의 성능이 떨어지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성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iOS의 UI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같은 걸 열면 또 네트워크로 연결된 맥북에서 스토리보드를 다 렌더링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iOS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맥이 필요합니다. 맥이 없으면 맥 빠지는 상황이 돼요. 다 준비를 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실제로 저런 화면은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맥 쓸 때 보면 풀스크린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패럴럴즈 같은 거 이용해서 거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고 이제 윈도우즈하고 맥OS 사이를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맥은 반드시 한 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맥은 반드시 필요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PC는 역시 서피스죠. 네, 깨알 같은 PPL이었습니다.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자마린의 iOS 빌드 호스트라는 게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식의 화면은 뜨기 힘들다. 이 보면 그 맥에서 가상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뭡니까, 패럴럴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이 되죠. 풀스크린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하나씩 따로 띄워서 보여줄 거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연출된 환경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장점 뭐냐면, 누겟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누겟은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보통 Node.js나 다른 플랫폼 사용할 때 보면 필요한 파일들 있으면 npm 들어가서 이렇게 파일 다운받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누겟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다운로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누겟 패키지 관리라는 게 여기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누겟 패키지 관리 들어가서 여기에서 만약에 Azure와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Azure라고 썼고 보면 필요한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비스 버스, 스트리지, 아니면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모바일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하고 설치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바로 확인하면 네, 설치가 자동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게 바로 누겟이고, 예, 동의하면 네,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바로 누겟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PCL이라고 짧게 얘기하고 넘어간 건 뭐냐면, PCL은 이제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돌릴 수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기능들을 PCL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플랫폼, iOS, 안드로이드 다 쓸 수 있는 그런 클래스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일반적으로 system.io. 해서 입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가 40개 정도 됩니다.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게. 근데 이게 PCL로 딱 레벨을 바꾸게 되면 14개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로만 클래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클래스의 개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단어가 적으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박수가 나올까요? 네. 단어가 적으면 말을 많이 해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데 눈송이가 좀 무겁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걸, 아, 한방눈 이러면 끝날 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부족하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삽질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삽질을 했고,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에만 실행될 거, iOS만 실행될 거, 아까 앞에서 유니버셜 앱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또 자마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트라이얼 버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을 이렇게 써보시면 GitHub에 자마린 모바일 샘플의 트리의 마스터의 테스키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걸 딱 다운받아서 프로젝트가 잘 실행되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모바일 환경 안에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와요. 자기 주소, 이름, 뭐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걸 다 입력을 했어요. 이걸 왜 입력하라고 할까? 좀 있으니까 며칠 뒤에 티셔츠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앱을 실행시켜서 정보를 넣으면 티셔츠를 보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C샵이라고 되어 있는 티셔츠를 걸고 받게 됐습니다. 자, 자마린은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 여기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자마린 프로젝트는 여기 C샵 이렇게 있죠. C샵이 있고, 자, C샵에서도 여기 보면은, 자, 언제부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드로이드, 다음에 iOS, 실버라이트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까 제가 브릿지 기술 설명을 해드렸죠. 그렇죠? 브릿지 기술에서 안드로이드 파일을 바로 유니버셜 앱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방법이 있다라고만 제공해 주겠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아직 오픈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안드로이드로 우리가 뭘 만들게 되면 APK 파일이 나오죠. 그렇죠? 그 APK 파일을 한번 감쌉니다. UWP로 감싸서 그냥 실행을 하려고 하면 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APK 파일을 웹 서버에다가 그 웹에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면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 APK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면 쫙 사양을 체크해요. 웹상에서 체크를 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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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이제 관련돼 있는 것들을 추가해 주세요. 요거는 수정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 주는 아스토리아 안드로이드용 그 컴포넌트들을 몇 개 추가하고 다시 APK를 만들어서 올리면 이상이 없으면 바로 스토어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윈도우 폰에서 APK를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밖에서 봤을 때는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이고요. 안에는 APK 파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좀 특이한 게 APK 파일이잖아요. 구글맵을 호출하면 중간에 빅맵으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네, 좀 이상하죠? 그리고 구글의 애드센스를 띄우면 빅맵에 애드가 뜹니다. 빙에 애드가 뜨고 검색을 호출하면 빙이 뜹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터미네이터도 보면 왜 터미네이터를 잡아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다시 과거로 보내는 것들이 나오죠. 네,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 비어있는 여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여기 블링크 앱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예, 웨어 앱, 시계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iOS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보면 예, 이런 것들이 애플 워치가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마리는 제가 단점을 많이 부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빌드 컨퍼런스에 갔는데 3일 동안 하는 세션의 맨 마지막 세션은 원래 서너 명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맨 마지막 세션이 자마린이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고요. 세션이 꽉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맨 마지막까지 보는 기현상을 봤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앱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마린 프로젝트가 하나가 생겼고요. 뜨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볼 건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는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되게 헤맸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여기 보면 리소스라는 페이지 폴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드로우에이블, 다음에 레이아웃, 밸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레이아웃을 열어보면 자 AXML, 안드로이드 UI를 만들 수 있는 AXML이 있고요. 이걸 더블클릭을 해보면은 바로 레이아웃 디자이너가 바로 뜹니다. 뜰 거예요. 예,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뜹니다. 자, 이렇게 떴고 여기는 간단한 샘플 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 뭐 클릭할 때마다 카운터 해주는 간단한 C#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자, 코드가 있죠. 카운터는 1이고 네,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동작이 되라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동작이 되느냐면 카운트는 하나씩 증가되고 예, 글자는 몇 번 클릭 이게 나와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했다시피 자, 제가 여기서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진도 있어요. 네. 예, 네, 저런 거 한번 잘못하면 저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무난한 고양이 사진을 저기다가 집어넣고 네, cat.png라는 파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서 속성에서 역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서 예, cat을 선택을 하고 OK 누르면 cat이 이렇게 들어왔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에뮬레이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아까 제공한다라고 영어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죠. 그렇죠? 실제로 성능도 좋고 쓰기에는 충분합니다. 근데 해상도를 딱 두 가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그 안드로이드 API의 레벨이 19레벨 정도니까 완전 최신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한계점들은 네,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OS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일단은 또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자마린에서 폼스라는 게 또 제공이 되는데, 자마린에서 폼스는 뭐냐면 그 모노 기반으로 UI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 앞에는 그냥 엔진만 제공해 줬는데 이제는 UI까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제는 앱을 잘 만들어 놓게 되면 플랫폼에 상관없이 이렇게 UI까지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앱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게 좀 더 진화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또 뭐 유니버셜 앱처럼 하나 만들어서 크로스 플랫폼 다 하게끔 해주겠지라는 기대치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뭐 내비게이션, 다음에 다국어 지원 이런 것들 다 툴 레벨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뭐 네, 이런 부분들, 뭐 NuGet, SQLite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해주고 있고, 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왜 잠겨 있을까요? 예, 떴네요. 떴고, 네, 방금 짧게 박수를 누군가가 두 번 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백투더 웹으로 가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술들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신규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마린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자마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마린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에요. 별도의 서드파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 단위로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거의 한 돈 100만 원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플랫폼을 지원할 때 돈 100만 원, 두 개를 지원하면 200만 원, 세 개를 지원하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발팀이 10명이면 3천만 원 매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기회 비용의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웹은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웹이 이렇게 다시 대세가 된 데는 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엔진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윈도우 10 다 깔아보셨죠? 네, 뭐 이런 걸로 상처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나는 윈도우 10을 깔아봤다. 네, 방금 저 앞에 한 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으셨어요. 지금 저분, 자기 입 가리고 계신 분. 예, 이게 채널 라인이라고 컨텐츠가 올라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의 캐릭터입니다. 이름하여 나인 가이. 네, 부끄럽네요. 네, 이걸 선물로, 어이구, 선물이 아니라 테러를 가 있네요. 드렸습니다. 네. 네, 윈도우 10을 깔게 되면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쓰시고는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안 쓸까라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엣지 브라우저를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취중에도 아무 생각 없이 친다는 네, 포탈로 들어가려 했으나 인터넷이 끊겼네요. 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은. 네, 됐네요. 자,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다가 말았네요.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망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렇게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는 과정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표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뭐냐면 그 기존에는 모든 걸 다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노력은 뭐냐면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엔진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6, 7, 8, 9, 10이 엔진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호환성을 가장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엔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과거 버전의 엔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가 딱 들어오면 어느 엔진으로 실행할 건가를 판단하고 그쪽으로 던져줬습니다. 그런 거에 치고는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렇죠? 예,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이 엣지부터는 다 떼내고 최신 브라우저의 엔진만 탑재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가볍게 가는 거죠. 그러면 과거와의 호환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과거의 호환성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상위 9천 개의 사이트가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88%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거기를 우선으로 먼저 지원을 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저쪽으로 계속 표준적으로 따라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서 모드를 바꿨어요. 이제는 뭐 버전을 디텍트하고 이런 것들 다 빠지고 그냥 도큐멘트로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환성이 지원되는 리스트를 따로 제공을 했어요. 그게 CV 리스트인데 이 CV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사이트들은 호환성이 확보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접속했는데 뭔가 안 떴다라고 하면 호환성이 확보되어 있는 웹사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분명히 표준을 잘 지원하고 있고 표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HTML5 호환성 체크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점수가 안 좋으냐면 이제 그 사이에 약간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HTML5의 표준하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가는 표준이 사이에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는 그 호환성을 체크하는 그 웹사이트에 따라서 그 기준 자체를 업체 쪽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합의되어 있는 표준에만 맞출 거냐에 따라서 호환성에 대한 퍼센트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만들어갔기 때문에 업체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호환성 체크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굉장히 낮게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게 기존에 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엔진 구조입니다. 네, 다 포함되어 있죠. 5, 7, 8, 9, 10. 그러니까 저 웹브라우저 자체가 인터넷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길게 보고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표준 쪽으로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엣지 자체도 물론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가장 많이 와닿는 건 이런 게 와닿습니다. 자, 여기서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예, 아직 호환성이 지원이 안 되는 사이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11번가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편집이 되겠죠. 자, 또 네트워크가 안 되는데 아, 여기마저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시도를 하면 접속이 되겠죠. 네, 접속이 됐네요. 제가 여기서 가장 잘 쓰는 기능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보니까 딱 좋아 보여요. 예, 제가 좋아하는 게 김치 냉장고일 리는 없지만, 네, 확대해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럴 때는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메모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메모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하고 펜으로 싸다. 살까? 이렇게 카드 결제보다 더 무서운 결제를 미리 받는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유 기능을 누르면 바로 메일로 이걸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약간 더 수정을 하죠. 사자 장 이렇게 해서 보내기 하면 바로 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데모를 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문자가 왔어요. 안 돼라고. 그래서 이런 자체적인 기능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는 호환성 엔진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통 분모를 거의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 뒤에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호스티드 웹앱,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길을 이렇게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간단해서 앞에 이런 기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보여드립니다. 제 일단은 그 호환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독자적인 표준들, 그리고 잘 안 쓰는 기능들은 표준에서 벗어난 기능들은 예,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다 삭제를 했고요.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은 또 33만 라인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엣지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표준이고 또 크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롬보다도 훨씬 더 메모리 넣을 수도 없고 빠르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고생하시면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 엣지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00만 명 이상의 인사이드 프로그램 참가자가 있습니다. 이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미리 베타 테스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네, 또 그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그거하고 또 상관없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엔진이 있죠. 뭡니까? 네, 방금 저쪽에서 누가 빙이라고 빨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분이었습니까? 네, 프로그래밍 패턴이라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잘못 던지면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뭐 검색의 신 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 동작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결국은 웹 크롤러죠. 그렇죠? 그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웹 보스를 인터넷에 풀어놓습니다. 소프트웨어로 풀어놓으면 얘는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페이지를 긁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긁어다가 구글은 구글 서버에다가 다 퍼담기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다가 다 퍼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딱 주면 퍼담은 내용 중에서 검색을 해서 여기 URL은 여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게 결국은 검색 엔진이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웹크롤러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를 계속해서 예, 긁어 다니고 있습니다. 긁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오면 이제 또 쓸데없는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 그 메타 정보, 메타 데이터 같은 걸로 그 웹봇 사절 이런 것들을 태그로 해놓으면 들어와도 그냥 나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아진 사이트들에 대한 그 크롤링 정보를 쫙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웹사이트가 잘 보이게끔 지원할 수 있을까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역시 엣지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엣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표준적인 그런 방법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빙에서 33조개, 이게 조개가 아니죠. 33조 개의 웹페이지, 예, 무리수였네요, 역시. 예, 440억 개의 사이트, 그리고 7천 개의 API를 웹크롤러를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로 결과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성능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엣지가 제일 빠릅니다. 그 이유는 포차 다 뗐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고 뭐 크롬보다도 빠르고 파이어폭스보다도 빠르다라고 하는데 체감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데는 또 그렇죠. 0.001초였다가 0.002초 걸리면 와, 200배 느리다라고 하는데 우린 절대 체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자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갑자기 왜 엣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이 호스티드 웹앱이라고 하는 이 웹을 가지고 앱을 만드는 기술의 핵심 엔진이 엣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환성도 보장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과의 호환성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HTML5입니다. 그래서 HTML5 안에서 지원되고 있는 HTML 태그들, 그리고 거기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과거에는 이런 거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게 웹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웹 브라우저마다 엔진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면 뭐 어떻게 보여주고 다른 데서는 뭐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야만 됐다는 거죠. 근데 HTML5가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물론 안 됩니다. 왜냐하면 HTML5를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00%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왜 해결 방안이 아니냐면 태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은 이미 표준으로 잡혀 있지만 태그를 겹쳐서 사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표준이 아니에요. 결국은 웹 브라우저들마다의 어떤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웹페이지를 심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잘 검증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jQuery나 부트스트랩이나 아니면 AngularJS 등등을 잘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엣지 같은 경우는 자, 앞에는 다 모질라가 다 붙어 있고요. 가운데 사파리라는 키워드, 크롬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애플 웹킷이라는 키워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각각의 브라우저를 디텍트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특정 키워드 가지고 막 뽑아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한 가지 엣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앱을 만들 때도 디바이스 단위로 뭔가 디텍트해서 기능을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각 기능 단위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웹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UA 스니핑이라고 해서 방금처럼 이 UA 스트링 가지고 막 브라우저 디텍트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가이드가 이거였어요. UA 스니핑 자체를 사용하지 말 것. 근데 이렇게 하니까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결국은 개발자들이 웹에서 테스트해보고 직접 반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능하면 회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바꿨습니다. 자, 이런 추가 기술들은 뭐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계속 지금 개발 중이고 서로 합의되고 있는 그 웹 표준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나 엣지 브라우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일단 빨리 넘어가고요. 개발자 도구 이런 부분들 지원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기승전 호스티드 웹앱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6분이 남았는데요. 큰일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별게 아니에요. 진짜 별게 아니라는 게, 자, 호스티드 웹앱은 이제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 부트스트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게 왜 좋으냐면, 자, 일단은 자, 빨리 웹이 속도가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개발자 잡지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죠. imaso.co.kr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홈페이지입니다. 자, please come on. 네. 이 안 나오네요. 지금 나한테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없는데. 아니구나. 6분이구나. 자, 이 페이지는 보면 그 전형적인 jQuery와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진 반응형 웹입니다. 그래서 웹, 이 사이트를 제가 줄이면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페이지라면 이렇게 볼 거고요. 다음에 반응형으로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는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앱으로 바로 만드는 건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앱으로 만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는 앱이 있습니다. 5분 만에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이걸 감싸서 그냥 제출했더니 스토어에서 받아줬습니다.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 오늘 보여주고 바로 내리려고요. 예, 되게 허접하죠. 예, 누가 봐도 제가 만든 앱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상으로는 똑같죠. 그렇죠? 기능상으로는 똑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면 바로 이게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앱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테크데이즈라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키노트 세션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메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반응형 웹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주소를 카피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 이게 너무 간단해서 민망한 수준인데 일단은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유니버셜 앱을 하나를 만듭니다. 자, 어느덧 앱 13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웹페이지를 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앱 매니페스트를 열어서 그냥 시작 페이지, 이렇게 시작 페이지를 고치고요. 다음에 컨텐츠 URL 이렇게 추가하고, 다음에 규칙은 포함, 영어로는 include라고 돼 있고 모드 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방금 저 페이지가 로드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X자가 뜨는 건 원래 스타트할 때 앱에 아이콘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콘을 넣으면 제 X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벌써 앱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이걸 핸드폰이나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그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표준으로 웹을 잘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앱을 만들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호스티드 웹 앱은 안에 웹사이트가 있고 그걸 웹뷰로 한번 감상 상태에서 네이티브 컨테이너를 바로 불러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보면 브릿지를 통해서 웹에서 바로 네이티브로 호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불러내게 되면 바로 동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웹이죠. 그렇죠? 요거는 웹이고, 자, 요거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건 앱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을 더 많이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네이티브 API만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API도 다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호출할 수 있냐면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서 windows.window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게 지금 호스티드 되어 있는 상태인지 감지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있는 API들을 호출하면 여러분들이 잘 만든 웹페이지를 가지고 유니버셜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돌아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윈도우즈 앱에 바로 스토어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제가 올려보니까 검증해서 올라가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웹사이트 만들었죠. 그 5분 만에 만들었거든요. 아이콘은 그냥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 따다가 5분 만에 만들었고, 실제로 배포했더니 그 다음날 컨그레츄레이션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니까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운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스티드 웹앱은 지금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했던 컨텐츠 URL에서 all의 의미는 여기에 런타임 액세스를 all로 지원할 거냐 말 거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 기능을 all로 놓고 접근하는 게 가장 수월하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직은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지만 여기 보면 windows.ui에 웹 UI에 뭐 웹 애플리케이션에 add event listener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죠. 여기에 보면은 코타나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웹페이지에서 코타나하고 반응해서 웹페이지가 동작되는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웹앱에서.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다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걸 오늘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전체 슬라이드가 126장이었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쭉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엣지가 왜 나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호스티드 웹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